이회의 세계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영국, 아일랜드,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순방에 나선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12에서 17일 영국을 방문해 10차 중영 전략 대화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기간 아일랜드도 들러 지난해 수교 45주년을 맞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은 또 독일을 방문해 61차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 관련 행사에서 주요 국제 현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영국 아일랜드 외무장관 그리고 뮌헨 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오는 18일에는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월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다자주의의 실천과 글로벌 통치체제 개혁 및 개선을 주제로 한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이 행사에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유엔 창설의 임무를 재검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왕 부장은 20에서 21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와 세계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가 괌 일대에서 F-35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들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코프노스 25 공중연합훈련이 지난 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호주군 F-35A 전투기 8대와 함께 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F-35A 및 B 전투기 약 85대가 참여한다고 호주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또 훈련에 275명의 호주군 조종사와 KC-30A 다목적 공중급유기, E-7A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이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태평양 공군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의 초점은 세 나라 모두의 F-35 전투기 통합 및 공중작전에 있다면서 파트너 공군 전력들 간의 훈련과 연습, 지식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 영내 분쟁 억제와 안보 확립을 위한 5세대 전투기 운용 인력들의 정보 교환과 전술 공유, 기술 및 절차의 정교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프노스 훈련은 미국과 연합군 간의 태평양 지역에서 45년 넘게 이어져온 공중연합훈련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여러 곳에 대한 방어와 상호 운용성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태평양 공군은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59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캔자스시티 칩스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어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2023년과 지난해 우승했던 캔자스시티의 40대 22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경기 초부터 캔자스시티의 쿼터백 패트릭 머홈스 차단 등 수비에 집중하면서 경기 전반까지 24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어 후반전인 3쿼터 초반 3점을 보탠 필라델피아는 쿼터백 제일런 허츠 선수가 46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시키면서 점수차를 34대 0까지 벌렸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3쿼터 종료 직전 터치다운에 성공하고 4쿼터에 들어서서 16득점을 하는 등 분발했지만 필라델피아의 승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닉 시리아니 필라델피아 감독은 이날 우승 소감에서 우리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고 그렇게 했다면서 그들은 최고의 스포츠팀이라며 선수들을 치하했습니다. 허츠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패스 21개 중 17개를 성공시키고 221패싱야드, 터치다운 2회, 인터셉트 1회, 그리고 슈퍼볼 역대 최장 72 러싱야드를 기록하면서 슈퍼볼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이번 슈퍼볼 우승은 7년 만으로 구단 창설 이후 두 번째 우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음을 내비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면 난 그 대화에 대해 언급하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소통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바람직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주위에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은 사람들 많습니까?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여전합니다만 요즘은 이 코로나의 기세를 눌렀다고 할 만큼 독감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과 타이완 출신의 국제 연예인 부부가 일본 여행 중에 부인이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이 크게 알려지면서 유행하는 독감에 경각심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올해 독감은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됐고 그 심각함은 역대 두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에 분명 나아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번지는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번 독감은 그 유행의 꼬리가 길고 또 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전역에도 지금 독감 유행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함께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고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최선인 입 가리고 기침하기, 손 깨끗이 씻기 등의 기본 수칙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열이 심한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틀 정도 뒤면 열나고 기침하고 두통, 근육통, 콧물과 인후통 생기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토하거나 또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독감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이나 뇌염 합병증입니다. 숨쉬기 불편하고 기력이 떨어진다면 지체 없이 의사를 만나라고 합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신장 등 장기를 망가뜨리는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생사를 결정짓는 위급 상황으로 항바이러스 처치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이 조금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2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고 평안 북도와 자강도 일부는 아침부터 비나 눈 내립니다. 오후에는 평안 북도와 자강도 전역으로 또 평남 양덕 쪽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황해도와 강원도 일부도 비눈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비는 1에서 5mm 안팎으로 예상합니다. 화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일부 지역은 많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9도고요. 신의주, 함흥, 개성은 영하 10도, 청진 영하 11도,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중강 영하 21도, 해산 영하 23도. 낮에는 평양이 6도까지,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영상 8도, 원산 7도, 개성은 영상 5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가 0도고요. 해산은 영하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협정에 따라서 가자지구를 가로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 철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 14만 3천 개가 증가하면서 견고한 노동시장이 지속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새로운 관세 부과 예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를 발표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Everybody, steel.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이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했는데요. 이 에어포스 원, 이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국내외 주요 현안을 얘기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하루 이틀 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란 무역 상대국 간에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Very simply, it's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That's all. When is it going?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거의 즉시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우리에게 130%를 부과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다 상호 관세 적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거라면서도 일부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예, 다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Every country will be reciprocal. That's right. Every country.
네, 모든 나라가 상호적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이나 12일쯤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각국과의 교역에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율은 다른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WT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4%, 2.1% 정도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농산품에 대해서 각각 14%와 7%대, 그리고 중국은 13%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번째 임기 시작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여러 관세 정책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무역 불균형을 관세 부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네.
예, 특히 불법 이민이나 마약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도구로 또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는 수입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캐나다하고 미국,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 문제, 마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을 기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네.
예,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전격적으로 한 달 동안 유예됐습니다. 클라우디아 슈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또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급하게 통화하고 이 구체적인 국경 강화 계획 등을 밝히면서 유예를 얻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그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4일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화할지 모른다고 말해서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중국도 유예 조처가 나올지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정대로 4일 중국에 대한 10% 부과 관세는 발효도 했습니다.
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중국은 지난 4일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자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는 15%, 원유, 농기구, 대형 배기량 자동차 등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구글, TVH그룹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비롯해서 텅스텐 등 주요 광물 수출 규제 등의 보복 조처에 나섰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쪽도 미국의 그 관세 정책 대상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는데 유럽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유럽의 기업들, 근로자, 소비자들의 이익을 부당한 조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 방영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관세에 맞선 대응 방안이 있다면서 유럽연합은 1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있는 주요 지역에서 철수를 했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10일 가자지구의 북쪽과 이 남쪽을 분리하는 군사구역인 넷자림 회랑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넷자림 회랑은 약 6km 길이의 통로인데요.
네.
예, 가자지구 남부로 피난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 북부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의 이번 철수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그 휴전 협정에 따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15일에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서 이스라엘군은 휴전 1단계 기간에 가자 북부 주민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넷자림 회랑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에 이 회랑의 서쪽에서는 일부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동쪽에서는 일부 초소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이제 회랑에서 완전히 철수를 한 건가요?
이스라엘 방위군은 9일 이 회랑 동쪽 부분에서도 철수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스라엘 관리들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철수했는지 또 어디로 철수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BBC는 현재 이스라엘군은 이 가자지구 경계선은 통제하고 있지만 가자지구를 가로지르던 회랑은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피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가자 상황입니다. 현지 상황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여행 가방과 짐, 물탱크 등 이 소지품이 잔뜩 실린 차들이 넷자림 회랑을 통해서 북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휴전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들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요. 도로 근처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그 두 번째, 2단계 논의는 어떻게 진전이 좀 있습니까?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양측의 핵심 중재자인 카타르의 대표단을 파견했고요. 또 이번 주에 주요 강요회를 소집해서 휴전 2단계를 논의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휴전이 연장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휴전 1단계는 3월 1일로 만료가 됩니다.
네. 그 당초 휴전 과정을 전체 그 3단계로 진행하자는 게 구상이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1단계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점진적으로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을 풀어주고 이 가자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늘린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네네.
예, 2단계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지속 가능한 평온을 대가로 모든 살아있는 인질들을 석방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세부 내용은 확실하지 않고요. 또 아직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해서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해서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에어포스 안에서도 그 생각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I'm committed to buying and owning Gaza. As far as us rebuilding it, we may give.
네, 가자 지구를 매입하고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 동안에 중동의 다른 나라에 줘서 가자 지구 일부를 건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그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가질 것이며 하마스가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현 상황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8일 이스라엘 남성 3명을 추가로 석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들이 마치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생존자들처럼 보였다면서 끔찍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인내심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휴전 1단계 기간, 지금까지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8일 5차로 석방된 3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인데요. 일부 언론은 18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하마스는 1단계에서 총 33명을 풀어주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이들 중에 8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예, 한편 이스라엘은 8일 하마스가 인질 3명을 풀어준 대가로 팔레스타인 183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들 중에 18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네요.
네, 연방 법무부가 6일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면서 일리노이 북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일리노이주도 그렇고 시카고시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끄는 지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법을 제정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이 피난처주 또는 피난처 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법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들 피난처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 신분에 관해서 묻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신분 때문에 추방당하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 경찰 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 단속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피난처법이 이민자 단속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거군요.
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경우는 특히 이 피난처 지자체 중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보호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소장에서 시카고와 일리노이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연방 이민법을 최소한 집행하고 때로는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면서 이 때문에 추방을 위해서 구금되어 있을 수많은 범죄자가 시카고에서 풀려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이런 행태는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에 연방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피난처 지자체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 이주자 대거 추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내놨던 주요 공약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에 이민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 조처를 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라는 행정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민 세관 단속국과 이 세관 국경 보호국 요원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피난처 지자체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거부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소송을 통해서 그 첫 정부의 법적 대응이 나온 거고요.
네, 이번 대응은 신임 법무장관이 예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5일에 취임 선서한 펜 본디 법무장관은 취임 즉시 연방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법무부 보조금을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네, 이는 피난처 지자체를 표적으로 한 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본디 장관은 또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기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 피난처 도시를 둘러싼 갈등,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17년 캘리포니아주가 이 법을 제정했을 때 당시의 트럼프 정부가 해당법이 이민 당국의 연방법을 집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항소법원은 주정부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정부는 또 피난처 지자체로 가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막으려 했는데 역시 법원에서 대부분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자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시민들보다 이 범죄율이 낮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그 피난처 지자체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6일 성명에서 시카고 주민의 안전과 보호하는 여전히 최우선 순위라면서 시카고는 우리 도시의 노동자들을 계속 보호하고 우리의 오랜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사무실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는 법 집행을 위해서 우리와 협력하는 대신에 트럼프가 1월 6일 유죄 판결을 받은 폭력 범죄자들을 사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사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사회를 위험하게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정부의 그 피난처 정책에 반발하는 지역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지역도 있네요.
네. 민주당이 강세인 캘리포니아주도 이 피난처법을 제정한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죠.
예.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헌팅턴 비치시는 지난주에 이 주가 아니라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헌팅턴 비치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피난처 주에서 탈퇴하겠다면서 이른바 비피난처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그러니까 1월에 미국 노동지표 나왔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가 1월에 미국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4만 3천 개가 증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올해 첫 일자리 보고서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나온 노동지표인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약 17만 개는 미치지 않지만 비교적 견고하게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달뿐 아니라 그 지난해 연말 일자리 수치도 수정이 됐네요.
네. 노동부는 작년 11월 일자리 증가폭을 26만 1천 개에 12월의 일자리 증가폭을 약 30만 7천 개로 각각 약 5만 개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작년에 매달 평균 18만 6천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의 일자리가 지난해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준인 거네요.
네, 하지만 실업률은 4%로 시장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더 낮게 나왔고요. 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네.
예, 평균 시급은 전달 대비 0.5%, 전년 대비로는 4.1% 증가했고요. 시장 전망치 0.3%, 3.7%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자, 일자리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지난달에는 어느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나요?
네, 일자리 증가가 많았던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였는데요. 총 4만 4천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소매업이 3만 4천 개, 그리고 정부 일자리가 3만 2천 개로 이 세 부분의 일자리가 총 증가분의 77%나 차지했습니다. 다만 광산 관련 산업은 8천 개 일자리가 줄어서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미국 서부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입순 산불, 또 북동부와 중서부의 한파가 1월 일자리 수치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 올해 첫 노동 지표가 지금 썩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 정책 때문인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일자리를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 이주자들을 대거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 경제 그리고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6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연방직원 자발적 퇴직 계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지만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고요. 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처는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그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루소셜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비상경제권법 IEEPA를 통해 이 조처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외국인과 펜타닐을 포함해 미국 시민들을 죽이는 치명적인 약물의 위협 때문에 IEEPA를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백악관은 불법 이주민 송환과 관련해 콜롬비아 정부와 합의에 도달한 뒤 만일 콜롬비아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says the U.S. is being treated unfairly by its international partners, and he is ready to use the
미국 의회 조사국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77년에 발효된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다양한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IEEPA의 근거에 대통령은 외부에서 기원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기사에서 국제통상 전문가인 켈리앤쇼 변호사를 인용해 대통령들이 제재를 부과하고 수출 통제를 정당화하며 특정 거래 및 해외 투자를 제한하려고 IEEPA를 자주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관세와 여타 무역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동원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동원하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동원하는 것이 법적 도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IEEPA가 발효된 이래 최근 정권을 넘겨준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IEEP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단지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지난 1971년 IEEPA의 전신격인 적과의 거래법 TWEA의 근거에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IEEPA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요 대학 총장 출신인 우드로 윌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박사 학위를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 허용 등 과감한 개혁주의 정책을 단행했으며 국제연맹 추진을 비롯한 세계 평화 증진에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윌슨 대통령은 피지배 민족의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함으로써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한민족에게 3.1 만세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1856년 12월 28일 버지니아주 스탠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셉 루글스 윌슨으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제넷 윌슨도 목사의 딸이어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남군의 군목으로 봉직했고 교회 건물을 남군 부상병을 치료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대학 교수의 총장까지 지낸 인텔리였지만 난독증이 있어서 10살이 될 때까지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도 극복하고 그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 버지니아 대학의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브린마 대학, 웨슬리언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교수로 일하다 1902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윌슨 총장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윌슨은 1885년 조지아 출신 목사의 딸 엘렌 엑손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세 딸이 태어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윌슨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 부인이 신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그 후 워싱턴 DC에서 보석상을 하다 과부가 된 에디스 볼링 갈트와 재혼했습니다.
위드로우 윌슨이 처음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건 1910년 뉴저지주 지사에 당선되면서부터였습니다. 1912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인디애나 출신 토마스 마샬을 러닝메이트로 한 윌슨 후보는 선거인단 수에서 43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제2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56세 신임 대통령은 1913년 3월 취임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마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간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 대폭적인 진보적 개혁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연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어 전국의 은행을 관리하고 신용제도, 화폐 공급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새로 연방통상위원회를 설립해 기업들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금지시키고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노동금지법을 제정하고 철도노동자의 하루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농가에 정부의 용자를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인 1914년 여름,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915년 5월 7일 독일 잠수함이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 128명을 포함한 1,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또 침몰이 발생하면 미국은 이를 의도적인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윌슨 대통령은 1916년에 재선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차 선거 때보다 어려워 선거인단 277대 254표의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2차 임기 중 윌슨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역시 1차 세계대전 문제였습니다. 전쟁 초기 윌슨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했지만 1917년 독일 잠수함이 미국 상선들을 공격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또 이 무렵 독일이 멕시코를 부추겨 반미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밀 통신이 영국 첩보기관에 발각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윌슨 대통령은 세계는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회에 대독 선전포고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고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국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에 승리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전후 처리를 위한 1919년에 파리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 체결을 위해 애썼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국제연맹 창설안도 포함됐습니다. 연맹은 국제적인 분쟁을 중재하고 장차의 전쟁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윌슨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1918년 1월 연두교서에서 14개 항의 전후 평화 정착을 위한 원칙 가운데 국제연맹 창설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원칙이었습니다. 피지배민족에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피지배 민족을 대상으로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잃을 수 있는 이 안에 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들의 반대로 민족 자결 원칙은 윌슨의 안보다는 축소된 상태로 선포됐습니다. 이로써 패전국인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의 여러 식민지들만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일본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자결주의는 피지배 민족의 독립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식민지 백성들에게 독립운동을 벌이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회의 공화당 세력으로부터 국제연맹에 대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 연맹이 미국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며 또 다른 전쟁에 끌려둘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19년 9월 윌슨 대통령은 기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에게 직접 연맹의 이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모색했습니다. 9월 25일 저녁 윌슨 대통령이 탄 기차는 캔사스주 위치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윌슨 대통령은 정신이 혼미해져 쓰러지고 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다음 여행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10월 2일에는 뇌졸중을 겪게 되고 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뇌의 지적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 조절과 판단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통령직 수행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마비됐어도 기능의 교체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부인 에디스가 대통령에 대한 접촉을 컨트롤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에디스 부인이 내리고 병세의 심각성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후 마지막까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 1919년과 1920년 두 차례나 국제연맹 찬반 표결을 했지만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가입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국제연맹의 첫 모임은 1920년 1월 열렸습니다. 비록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국제연맹을 추진한 공로로 1920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2차 임기 중에는 중요한 법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알코올 음료를 제조, 판매, 수송하지 못하게 한 금주법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미국 영토 내에서 술을 구하거나 만들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이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제19차 수정헌법으로 여성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첫 번째 선거는 윌슨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였고 그 결과 공화당의 워렌 하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21년 3월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와 워싱턴 DC 자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법률 회사를 차렸으나 건강이 나빠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제28대 대통령은 1924년 2월 3일 6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워싱턴의 내셔널 대성당에 안장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워싱턴 DC에 안장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정부의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했던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be bound to, 틀림없이 뭐뭐하게 된다, 뭐뭐할 결심이다,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be bound to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떻게 써야 할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Did you notice the company cut back many of our employee benefits?
Yes, I worry that we'll lose lots of talented people. They might go someplace else, and we will have a hard time replacing some positions, too.
Those things are bound to happen. 단체가 잔에게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많이 줄인 것을 눈치챘냐고 잔에게 물었더니
Did you notice that our company cut back a lot of employee benefits?
잔도 알고 있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직장으로 떠나거나 빈자리를 채울 사람 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죠. 비바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ose things are bound to happen.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be bound to, be bound가 inevitable, 불가피한, 필연적인, 그러니까 회사 복지 혜택이 줄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Those things are bound to happen.
그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Those things are inevitable.
그런 일들은 불가피하다. Be bound to, 틀림없이 뭐뭐하게 되다.
You are bound to be late if you don't get up now.
당신은 틀림없이 지각할 겁니다. If you don't get up now,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You are bound to be late if you don't get up now. It is inevitable that you will be late if you don't get up now.
만약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늦을 겁니다. 당연하다는 표현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Be bound to. 이번에는 be bound to로 의무나 법에 의해 뭐뭐 해야 한다. 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s David?
He's waiting to hear the result.
Why? Everyone says they will let it slide this time.
But HR is legally bound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데이빗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존의 말에 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의 대답은
However, HR is legally bound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그래도 HR은 법에 의해 조사할 의무가 있다. Is legally bound to, 법적으로 뭐뭐할 의무가 있다. Be bound to, 틀림없이 뭐뭐하게 되다. 뭐뭐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뭐뭐할 결심이다. Be bound to 사용해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You cannot do both projects at the same time.
Yes, I can. I'm bound to do it no matter what. 존이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내가 동시에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I can. I'm bound to do it no matter what.
나는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결심입니다.
I'm bound to do it no matter what.
자, 그럼 끝으로 틀림없이 뭐뭐하게 되다. Be bound to가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notice that our company cut back a lot of employee benefits?
Yes, I worry that we'll lose lots of talented people. They might go someplace else. And we will have a hard time replacing some positions, too.
Those things are bound to happe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be bound to 틀림없이 뭐뭐하게 되다 뭐뭐할 의무가 있다 뭐뭐할 결심이다 be bound to의 세 가지 뜻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취했던 조치를 뒤집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상업용 선박은 물론 홍해와 아덴만의 미군 함정에 대한 공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상업용 선박을 100회 이상 공격해서 최소 4명의 선원을 살해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에 3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선 두 척을 나포했으며 미 해군 군함의 총격을 수십 차례 가해 미군을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후티 반군의 활동은 중동에서 미국 민간인과 인력의 안전, 인접 국가의 안전, 그리고 글로벌 해양 무역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미국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홍해 해상 항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국적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후티 반군에 대한 대응은 한층 강력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사르 알라의 능력과 작전을 제거하고 지원을 박탈하며 홍해에서 미국 인력과 민간인, 미국 파트너, 해상 운송에 대한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검토 후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게 자금을 지원했거나 후티 반군의 테러와 학대를 외면한 채 국제사회의 후티 반군에 대한 대응 노력에 반대해온 단체들과의 관계를 끝내도록 미 국제개발처에 지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 금융 네트워크와 외국의 지원을 방해하는 것이 용이해지는데 이는 이 지역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